SBS live streams and podcasts are supported by advertising.
SBS Learn English. 호주에서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비디오와 팟캐스트 조언을 찾아보세요. sbs.com.au/learnenglish.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자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녀가 많다는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정식적으로 다자녀 가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고, 이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다자녀 기준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이 한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정부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가 자녀 1인당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줄 경우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는데요. 과연 돈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출산 장려금 지원 사례들의 허와 실을 살펴봅니다. 컬처인 유화정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6명이 자녀 1인당 1억 원, 이 호주화로 하면 거의 뭐 11만 달러가 되는데요.
네.
이 출산 지원금이 출산의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한국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7일부터 열흘 동안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 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 지원금 지원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는데요.
네.
네, 설문에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2.6%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네, 권익위는 파격적 현금의 예시로 1자녀 1억 원, 2자녀일 경우 2억 원, 3자녀일 경우는 3억 원을 들었는데요. 이 같은 정부의 파격적 현금 지원책에도 아이를 낳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37%였습니다. 네, 이번 설문에는 총 13,64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보면 국민들 중 대다수가 충분한 출산 지원금이 지원된다면 이 자녀를 낳겠다, 이 돈과 출산에 대한 연관관계에 대해서 입장을 보인 것 같은데요. 응답자의 남녀 비율도 한번 살펴보죠.
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 지원금 지원에 관해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이번 국민권익위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남성이 42.8%, 여성이 57%로 출산 당사자인 여성이 아무래도 많았습니다.
네.
네, 미혼은 41%, 기혼은 58%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0.5%로 가장 많았고요.
네.
뭐 다음에 이어서 20대, 40대, 그러니까 가임 여성의 나이 순으로 네, 집계됐습니다.
네. 한 자녀에 1억 원, 두 자녀에 2억 원, 세 자녀의 경우에는 3억 원. 정말 말 그대로 파격적인
그렇습니다.
지원입니다.
네.
네. 이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다고 답할 만할 것 같은 그 정도의 굉장히 네. 높은 네, 액수인데요. 그런데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예산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연간 약 23조 원을 부담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밝혔는데 이 23조 원 어떤 근거에서 계산이 된 겁니까?
네, 한국의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또다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며 세계 최저 기록을 낮지 않았습니까?
네, 호주에서도 크게 보도가 됐었죠.
그렇죠.
네.
네네.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아 출산수가 23만 명인 겁니다.
네.
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죠. 네, 이 기대 출생아 수 23만 명의 아이 한 명당 1억 원을 지급하려면 23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이죠.
네.
네. 설문에는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포함됐는데요.
네.
이에 응답자 64%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36%는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서도 응답자가 누구인지 그 특성을 말씀해 주셨지만요. 누가 답변을 하냐에 따라 참 그 답변이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정책 빗대자면 현금 줄게 아이다오. 네,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국 정부가 아이 한 명 출산 시 1억 원을 지급할 의지가 있는 걸까요?
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정책 제안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지 여부는 정부 각 부처의 결정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네,
한국 정부가 아이 한 명당 1억 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여지는 낮다고 보겠습니다.
네, 네. 예산이 워낙 많으니까요. 네. 네,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이번 조사와는 별개로 일부에서는 안 낳겠다는 사람들을 들들 볶지 말고 낳은 사람 칭찬하자. 그 돈 정부 지원금 다 모아서 아이 낳은 사람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앞서 한국의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 경신에 대해서 해외 주요 외신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을 주목해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인구 절벽의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이 BBC의 경우는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려서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컬처인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BBC는 또 한국 정부가 20년간 379조 8천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한국의 인구 소멸 문제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뉴욕타임스의 경우 한국이 국가 소멸 위기론까지 번지는 상황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국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속도는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소멸시킨 흑사병보다 심각한 사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국의 출산율이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군요. 하지만 출산은 사실 국가적인 정책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자기 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도 분명 무시할 수 없습니다. 출산율이 하락하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인구 구성의 불균형입니다.
네.
도울 수 있는 사람보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죠. 노령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또 국민이 노화될수록 국가가 부양해야 할 은퇴 노인의 수는 느는데 세금을 낼 즉 노동력을 제공할 젊은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출산율 감소를 겪는 수많은 국가들은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편 저출산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걱정을 하지만 이 적은 숫자의 국민으로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를 모색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분명 다른 전략이 필요하긴 하겠죠.
네. 네. 네, 한국의 진화학자 최재천 교수는 전 지구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오히려 인구가 서서히 줄어들면 지구는 훨씬 더 살기 좋은 행성이 될 것이다 라며 네, 그 선도적인 역할을 어쩌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신선한 의견이긴 합니다. 출산율 급감이 세계적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출산율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은 다양한 지원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별 사례들을 몇몇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성공적인 케이스를 들어볼게요. 스웨덴과 프랑스의 경우 직장을 가진 엄마들이 충분한 출산 휴가를 누리고 걱정 없이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네.
여기에는 무료 공공보육시설과 마음 편히 부모가 될 수 있는 직장 문화 정착 같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이 출산율을 유럽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네.
네, 반면 헝가리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출산 장려금 정책이 도입됐지만 효과는 없었는데요.
네.
오히려 헝가리 젊은이들이 유럽의 다른 지역들로 이주하는 일이 증가했을 뿐입니다. 네, 결국 아이를 가지는 가족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 욕구라는 그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네. 헝가리에 사실 국가적인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는 2020년이었습니다. 헝가리의 모든 불임센터들을 국유화한 뒤 모든 헝가리 국민들에게 인공수정 시술을 무료로 제공할 것이다 라고 발표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네.
네.
네,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경우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네.
네, 하지만 국수주의를 표방하는 일부 지도자들의 경우 이 부분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네.
네, 오르반 총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백인 아기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면서 이 출산 장려 정책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 세계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네, 또 러시아의 경우 푸틴 정권의 출산 장려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첫아이 출산 시 미화 7,600달러, 아, 우리 돈 1,000만 원이 되죠.
네.
또 둘째 아이 출산 시에는 2,500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꼭 첫아이는 아마 많은 분들이 낳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국가 차원이 아닌 작은 지역 사회에서 이 자체 지원금을 통해서 출산율을 끌어올린 사례들도 있다고요.
네, 가까운 예로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이 충분한 지원금 제공을 통해 지난 9년간 출산율을 여성 한 명당 1.4명에서 2.8명으로 두 배로 끌어올린 경우도 있었고요.
네.
또 아이 한 명당 11,000유로, 우리 돈 1,4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뭐 파격적인 액수인데요. 작은 마을에서
네.
이 핀란드의 레스티제비라는 마을도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또 유럽의 또 인구수가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도 출산 장려금을 통해 출산율 증가 사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고 해도 이들이 자랐을 때는 또 대학 진학이나 일자를 위해 대도시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현금 제공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들이 제공되어야만 이 출산율 증가라는 우리 모두의 염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출산이 세계적인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 현금 지원책은 과연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오늘 컬처인 시간을 통해 짚어봤습니다. 네, 유아정 프로듀서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